여러분과 각 가정 예배 처소에서 말씀 양식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한시도 놓지 않고 이끌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기쁨입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53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8장 53절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52절에서 그 이 사람들 자체가 51절에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하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건 너희들이 선악과 먹고 산 것 자체를 자기의 자체를 하나님이 그것을 죽은 것으로 본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들은 오직 육적인 그런 죽음과 육적인 삶 자체만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분명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실제 성경 전체로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육신을 벗고 뭐하고 있어요? 살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16장 뭐 찾아볼 필요도 없이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부다바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천사들에 의해서 누구 품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믿음이 시작된 아브라함 자체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왜냐하면 이게 그 계시록을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조금 계시록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러니까 새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이신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내용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시고 계시록 21장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 보시고, 16, 17 보시고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보혜사 역할,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깥에 있는 보혜사였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뒤에 오실 또 다른 보혜사는 바깥의 보혜사가 아니고 성도 안에 임하실 그리스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는 어디 속에 있어요? 성도들 속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라는 이런 표현인 것이지요. 자, 그리고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이요. 진리의 성령이 온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한 너희 성도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맨 바깥에 누가 있지요? 성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있고, 그 안에 성도 있고, 또 보게 되면 20절 후반절 보면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돼 있지요.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성도 안팎으로 뭐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성부 아버지가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2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 역할을 하지만 성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누가 또 성전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성도 안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육체 성전이지만 거기서는 육체 성전 대신에 육체의 몸이 있으니 어떤 몸이 있다고 그래요?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랬죠. 영의 몸 성전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세상 말로 하면 건물 성전이 거기서 뭐라는 것이지요? 무의미하다. 다 성도들이 다 무엇이 됐기 때문에요? 성전이 되어졌고 말씀이 되어졌고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연대까지. 지금은 우리들이 그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땅의 곡기, 지기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곡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일터를 주신 것 자체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수고라도 해야만이 그 남는 시간을 조금 덜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이 무지무지 넉넉하다면 좋은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행하겠어요? 아니면 조금 좋은 일보다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그냥 세상 재미만을 위해 사는 시간이 많겠어요?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게 많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한 예화를 말한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자는 장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기호적인 그런 놀이를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았거든요. 근데 공자는 장기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말하기를 저런 사람들이 그런 많은 시간에 장기나 바둑이라도 둬야지 무슨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덜 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노자보다 현실적으로는 그 공자의 말이 옳다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이 아주 영적으로 성숙하고 육체를 아주 하나님이 원하는 훈련된 그런 상황으로 향상시킨 그런 몇몇 사람 빼놓고는 시간이 남아들고 건강하고 기회만 있으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지 영적인 것을 이 육을 통해서 살기가 어렵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이나 하면 이 성경으로 따지면 6일간 일하고 하루는 그 나머지 시간은 하루를 안식일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것이 이제 그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육신의 본질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그 세계는 뭐가 없어요? 육의 몸이 없어요. 육의 몸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3절 보게 되면 죄를 정해서 집어넣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성향을,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성향을 이 육체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중에 하늘에 분명히 성경으로 따지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창세기 2장 7절 보면 사람을 땅의 흙으로 빚어요. 땅의 흙으로 빈다는 것은 하늘의 성향을 거스리는 본성이 이 땅의 흙으로 빚어진 육체의 몸속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땅의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이건 있는 말은 아니에요. 땅의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하늘에 무엇을 빚었겠어요? 이 적당한 말이 없어서 예를 들면 땅의 흙으로 육체의 몸은 땅의 흙으로 빚었다면 영의 몸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굳이 그냥 막 억지로 집어넣는다면 하늘 구름으로 만든 영의 몸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땅과 관계가 없고 또한 하늘에서 구름은 항상 물을 머금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는 그런 어떤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세계는 먹고 살 걱정은 분명히 필요가 없어요. 말을 통해서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양식 자체가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건 실제로요 누군가 한마디에 마음이 흐뭇해지고 어떤 그런 시름이 그 놓아지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지요. 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자식이 무엇인가를 맛있게 먹고 배부르면 그걸 보면서도 뭐라는 거예요. 본인이 배고픔을 잊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는 그런 세계라는 말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세계는 세상적인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 세계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세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6장을 또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내가 가리키는 것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본질적인 목적 자체를 놓치고 아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뭐 이렇게 그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준 이것을 가지고 따랐다는 말이 그 따랐다라는 말이거든요. 27절 보시면 썩는 양식 결국은 육체는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는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 일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준다라는 말이에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요. 근데 바로 6장 63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요. 6장 6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흐려한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생명이다. 영생이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세계는 땅의 곡기, 쌀도 뭐 밀가루도 이런 걸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한정 서로가 서로에게서 공급되는 양식이기 때문에 보세요. 뭐든지 무한정 그 희소성이 없으면 세상적인 뭐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귀한 것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인간에 의해서 가치를 매길 수 없도록 무한정 하나님이 공기를 이 땅에 공급해 주시고 무한정 햇빛을 비춰주시고 나름대로의 어떤 물도 주는데 이런 물들도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그것을 뭐 요즘에는 물도 사먹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가장 귀한 건 인간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영적 세계에서는 세상 기준에 화폐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세계는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만 가지고 사는 것인데, 그래요.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도 너희들은 살기가 어렵다 이런 말로 치환해서 이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이 세상에 그 화폐로 화폐 가치화 될 수 있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살았는데 그 세상에서는 뭐가 필요 없어요? 세상 말로요. 돈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 주고받고 물물교환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세계는 그냥 무한정 공급되는 세계라는 말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화폐로 바꿀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자기에게 있으면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살았는데 그 세계에서는 화폐로 바꿀 필요가 없고 있어봤자 뭐겠어요. 굳이 말하면요. 진밖에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요, 세상에 가끔 보게 되면, 뭐 제가 잘 보지도 않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보게 되면, 어떤 할아버지나 혹은 할머니 어떤 조금 그 약간 신체적인, 정신적인 사고가 약간, 조금 그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자기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러는 거예요. 집 안팎으로 쓰레기를 착뚝 모아놓고 그것을 보물처럼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재와 가치도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쓰레기더미를 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세계의 쓰레기가 이 땅에서는 보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땅의 흙으로 빚은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 21장 22절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근데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인데, 보세요. 이 성전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말 자체는 성도와 그 성부와 성자 안에 거하기 때문에 외적인 건물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항상 언제든지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육체의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통해서 피가 돌고 산소가 돌고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화 돼서 계속해서 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순간순간 계속 움직이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육체의 몸이 혈관을 통해 피가 돌듯이 영적인 이 몸의 혈관은 굳이 말하자면 말씀이 그렇게 그 혈관을 통해서 도는 것처럼 돌고 있는 세계다. 23절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 나온 김에 25절 보면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나니 거기는 뭐가 없어요? 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5장 1, 2, 3절 쭉 읽어보면 4장 16절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파루시아 된 사람들은 5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임하신 그 존재들은 5장에 보게 너희는 빛의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전부 다 빛된 존재고 낮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들만 있는 곳이 뭐라는 거예요? 담이 없는 세계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문은 왜 열어놔요? 빛된 존재들은 언제든지 그 성문을 뭐라는 거예요?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태복음 이런 데 보게 되면 귀신 또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한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성 바깥에 있는 존재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세루살렘 성 밖은 다 어떤 곳이에요? 밤의 존재들이고 그것은 어두움의 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존재라면 그들은 어두움의 아들이고 그 무지의 존재들이고 이런 성경적 표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군을 이게 그 아포드네스코인데 드네스코 자체는 다나토스의 동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자체는 지금 선지자도 죽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아브라함 뭐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뒤에 지금 조금 더 보게 되면 56절에 예수님이 그걸 다시 설명을 해주는 네, 그건 56절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적인 죽음 자체만 그 인식하는 것이지 여전히 육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는 줄을 모른다라는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을 말한 것은 성부와 성자 자체가 그 지금 아브라함 같은 이런 존재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영의 존재는 뭐가 필요 없어요? 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말하자면 나중에 우리가 육을 벗고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도 성부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단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을 한번 입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면 뭘 수 있어요? 볼 수는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는 우리의 굳이 말하면 우리의 머리에서 존재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요한복음 8장 5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하니까 내 스스로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은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영광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나의 나됨을 인정해 주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가 예수의 오름을 예수의 그 가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라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그 인정도 성부가 인정해 준다라는 말이거든요. 내 아버지시니라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나 칭하시는 그가 그런 일을 지금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55절 보시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55절에 알다라는 말 자체가 기노스크인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 기노스크라는 말은 그 후천적 교육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했죠. 후천적 교육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체득된 지식에 의해서 아는 것을 이 기노스크인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건 너희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성경의 본 뜻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에 해당되거든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 자체를 56절 그 55절 앞에는 기노스코거든요. 너희들은 잘못 배웠어. 잘못 알고 있어.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이것은 오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이 오이다라는 건 그 그냥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기도 하고 직관적인 암, 그냥 이건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뭐 그 잠금이라는 데서 무슨 맛이냐 이럴 때 그 홍시가 홍시 맛이지 뭐 이런 어떤 표현처럼 그냥 내가 알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이 분명 가능도 하겠지만 실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안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살면서 체득된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선천적으로 그 세계에서 성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만약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아는데도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만약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그냥 한글 성경이다 토를 다루면서 55절의 맨 앞에는 알지는 기노스코고 나는 아노니는 오이다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이게 에이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에이돈이라는 말은 경험이라는 말과 마찬가지고 호라오라는 단어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호라오, 깨닫다, 확실히 알다. 그런데 여기서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이돈이라고 말하는 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분과 함께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장이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이렇게 돼 있죠. 뒤에도 에이돈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그를 알고 그와 같이 함께 존재했었고 또한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말씀 지킨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이 성경에서 이 로고스라는 그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5절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뭐 그 상관은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관사가 붙은 말씀은 그 말씀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히브리나 헬라어에서는 관자가 봤을 때는 그 말씀 이렇게 해도 문법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뭐화시킨다겠죠? 존재화시킨다겠죠? 말씀의 존재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55절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노라 했을 때 여기도 그 관사가 붙은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말씀의 존재라고 본다라고 하면 뭐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의 존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한 그런 것이지요. 56절 보겠습니다. 56절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이렇게 돼 있거든. 이 때라는 말 자체가 헤메라라는 것인데 보세요. 예수님의 때, 메시아의 때, 메시아의 시대, 구원의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되어질 우리를 구원할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그렇게 미래를 소망하며 즐거워하다가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선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제가 포기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께서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여호와가 뭐였다는 거예요? 일러주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인지 이런 걸 믿음의 시작인 조상인 아브라함한테는 세세히 일러주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아브라함아, 네 자식 중에 누가 태어날 수 있겠고 그 중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 창세기 다시 오겠지만 갈라디아 3장 16절 먼저 보시고 창세기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끼리의 그 약속도 쉽게 그 남이 그 변경시키지 못하는데 16절 보세요. 그 14절에 성령의 약속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6절 이 약속들은 성령의 약속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면 아브라함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삭을 낳지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는데 이삭 전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아무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이런저런 순서를 거쳤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을 자손은 누구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바깥 보혜사로 오셨고 나중에는 또 다른 보혜사로 성도 안에 임하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중에서 자손 하면 오직 하나인데 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복받을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뭐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이삭만이 뭐 그들아를 통해서도 또 많은 어떤 자족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됐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존재들은 구원이라는 복을 받게 되더라. 지금 이것을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겠어요? 굳이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는 즐거워하는 소망을 가졌어요. 죽었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속속 누구와 함께 있게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게 됐을 때는 보세요. 볼 것을 바라보다가 즐거워하다가 나중에서는 보고 먹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예수가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기 전에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즐거워하다가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나사로 같은 자들, 바울과 같은 자들, 구원받은 그런 후사들이 자기 있는 곳에 오게 됐을 때는 보고 즐거워한다. 이런 지금 성경의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6절도 조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 보시면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의 지도자시니 그러니까 지금 해족 속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라고 이방 민족도 라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왕 본경에 조금 몇 군데 더 보시면 시편 105편 5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5절을 보시면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사야서 41장 8절도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건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써있지만 이사야 41장 8절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돼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도 표현했어요? 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주인이 하는 걸 뭔다고 그래요? 안다고 말하지요. 아까 창세기 18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다 알려준다고 그랬지요. 그럼 말은 뭐 종이네 뭐네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여긴 거예요? 벗으로 여긴 거예요.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가 육체를 입고 어떤 삶을 살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천상의 예루살렘에서 어떤 존재들이 함께 있을 것인지를 다 알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리고 뭐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또 아까 그 이사야 4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라고 야고보 장로가 또 써놓은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지금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직 본 상태는 아니에요.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을 하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경험할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경험하고 기뻐하였느니라.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기는 그런 사건들 이건 상징적으로 그렇게 다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그렇게 써 놓으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보게 되면 그런 존재들이 보세요. 천상의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뭐가 나가요? 성령의 물이 강같이 흘러나가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뭐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어떤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아우 저 사람 눈에서 막 사랑이 막 꿀처럼 뚝뚝 떨어지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오듯이 그 영적인 세계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눈에서 못 떨어지겠어요. 그냥 꿀 떨어지고 입에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가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또한 어떤 사람의 눈길을 느낄 때마다 사랑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있어도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이 그 세계의 존재의 상태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그 4절까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 가지 이게 표현의 방법인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표현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든다면, 그가 간 것이 이 육의 몸을 떠나서 그 바울의 그 의식이 그 세계를 가서 본 것인지, 아니면 그 세계가 바울의 의식에 비춰진 것인지 바울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울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어떤 영적인 걸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빠져나가서 그 세계를 본 것은 그 용어로 말하자면요, 혼이 유출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혼이 외출해서 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혼은 그대로 내 의식 속, 내 몸 속에 있는데 그 세계가 내 뇌에 인식된 것이다. 비춰진 것이다. 이것을 확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출된 것이 더 큰 거겠어요? 확장된 게 더 큰 거겠어요? 그게 그거일망정, 그런 것을 공부하는 사람은 유출된 것, 나가서 보는 것은 아직 그 어린 상태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나가서 보는데, 진짜 크면 굳이 나가지 않고 보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끌어들여서 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몸 밖에 있었는지 몸만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이 그 세계를 다니엘서 7장 보게 되면 환상과 계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니엘이요. 뇌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이 인식시킨다.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보세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돼 있죠. 이게 로시라고 해가지고 머리라고도 되는데 머리가 받은 게 아니고 뇌 속에서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계약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 자체는 뇌 속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영적인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어떤 일을, 되어질 역사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뇌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뇌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시킨 거기 때문에 뇌 속으로 본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바울이 뇌 속으로 그 세계를 끌어들여서 보게 한 것인지, 가서 본 것인지 바울은 설명하지 않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야 장창 끊임없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매일 하루 종일 놀 것 놀면서 그것만 바라면 뭐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자기의 그 뇌가 조합해내는 그런 것은 상관이 소용이 없어요. 최소한 그 세계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세계에 갔다는 건 그 세계에 자기가 알던 어떤 사람 한 사람 정도를 보고 와야 돼요. 자기가 알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내가 지인일 수도 있고 지인이 아니라도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만 그 사람은 모를지라도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지켜봐야 될 수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도 천국에 와 있네. 뭐, 최소한 이런 정도는요. 이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서 12장, 4절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낙원이라는 말 자체, 원래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했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산 에덴을 창설하시고 했을 때 이게 그 궁전의 뜰이라는 이런 표현인데 원어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있을 수 사람의 세계는 있을 수 없는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영적 세계의 그 셋째를 낙원은 사람이 상상을 하지만 그 세계는 상상 이상이겠어요? 상상 정도겠어요? 상상 이하겠어요? 그 세계는 상상 이상일 수는 있지만 상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세계를 이 땅에 모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상상을 해도 그 세계는 항상 뭐예요? 상상 이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방편으로는 그 세계를 유추해낼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낙원을 이끌려가서 감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있지요. 여기서 이 가히라는 말 자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이 가히라는 말이 XST라고 해가지고요. XST라는 해가지고요. 합법적이다라는 말이거든요. 합법적인데, 뒤에, 못할이라는 우쿠라는 그 단어가 나와서 이게 부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합법적이지 않다. 결코 하나님 뭐라는 그 세계를 바울한테 봤는데, 그거 사람들한테 말해주면 안 돼.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에 대는 거예요. 결코 합법적이지 않은 말이다. 내가 보긴 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 약간 그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지요. 근데 세번역 성경은 어떤 때는 너무나 지나치게 그 해석을 해서 원래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것 위주로 보면 오히려 조금 그 지나친 그런 번역이 가끔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봤는데 그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기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세계를 봤지만 그 세계에 사는 삶의 방식을 바울이 삶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드러냈긴 했지만 그 세계는 이렇네 저렇네면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사람들한테 세상적인 어떤 것을 자기가 유익을 취하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견건을 이익의 대로로 천국을 믿기로 어떤 사람들에게 현 육신을 입고 사는 그런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해서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보았는데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간 상징을 통해서 말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상징을 통해 말하는데 그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알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어떤 역량이 되면 그 세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걸 보아도 그 세계 때문에 현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삶은 뭐지 않을 수 있어요? 천국을 담보로 저당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단이라는 것 자체는 천국을 그 목적으로 이 땅의 삶을 저당 갚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 그릇된 이단들 자체는 그 세계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뭐라는 거예요? 너무 교주한테 저당 갚이고 너무 착취를 당하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요, 교주가 착취 당했다는 말이 있어요. 천국을 꿈꾸면서도 예전에 다가올 미래 다미선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요. 뭐 곧 있으면 뭐 10월 28일 날 이 세상이 끝나고 그 세계가 오네 하면서도 그 어떤 지도자들, 그 다미선 교회의 지도자들은 뭐 그 수표나 어음을 보라는 매덕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전부 다 모은 거예요. 이제는 오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있는 거 팔아서 바쳤는데 그 지지자는 말은 그렇게 하고 그들이 바친 걸 뭐라는 것이지요? 다 수표로 바꿔놓고 어음으로 바꿔놓고 해가지고 그냥 챙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요.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다라면 지도자라면 최소한 누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하지 않고 성도들 하고 그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챙긴다라는 것 자체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만드는 것도 누구예요? 그 밑에서 부속품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항변할 수가 없어요. 야, 네 욕심으로 네가 그의 종로로 보고 살았지. 내 말 듣고 종로로 보고 살았어. 해서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가 가면 갈수록 친구가 되어가는 것과 그냥 알게 모르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어떤 사이가 위기질서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서로 뭐 항상 친하게 지내면서도 서로의 어떤 지킬 예의는 지켜야 되겠지만 친하지 않는다, 친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자, 사실 요한복음 8장 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들과다 기뻐했다. 라는 것이지요. 57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뒷부분에 보았느냐라는 말이 호라는 말인데 네가 진짜 그것을 확실히 이 호라는 말이 깨닫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까 에이돈이라는 단어와 바꿔서도 뭐 상관이 없을 정도의 그런 의미가 있거든 사전적으로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경물했다는 거야?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들은 육적인 사고 방식,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크로노스 역사의 시간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보았어?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가 아직 50도 못 되어 그늘 이렇게 돼 있지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3장 보시면 누가복음 3장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이게 뭐냐면 보세요. 그 22절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사건 이전에 성령이 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이야기가 하고 난 뒤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사단에게 시험 받는 일이 일어나지요.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몇 살쯤 됐어요? 30세쯤 되니라. 30세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성전을 섬기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그들의 율법적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0대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작할 때 30세였고 예수님이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8장은 지금 AD 그때 당시 27년에 공생애가 시작됐고 27년, 28년, 29년,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AD 29년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0세쯤이라면 넉넉 잡고 33세쯤 되었는데 지금 이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네가 아직 얼마가 됐다고요? 50도 못 되었는데 자, 그러면 50도 못 되었다 뭐 말은 맞는 말인데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그냥 보고 오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이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쭉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늦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세요.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글쎄요. 물기가 촉촉히 젖은 기름진 땅에 나온 게 아니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으니까 한마디로 그의 어떤 외적인 풍모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얼굴에 버짐이 있고 몸은 그냥 앙상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뭐 누군가가 뭐 가끔 뭐 약골 3인방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 교회 약골 3인방은 강골 3인방이라고.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지요. 근데 그것을 지고 가다가 힘드니까 시간 내에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다른 사람 시켜서 지고 가라고 올 정도면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풍모가 키는 작고 몸집은 빈약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목소리가 막 그 뭐 중점을 듣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아무튼 약점이라는 약점은 다 가지고 태어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접근 방식을 외적인 것을 통해서 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예수님이나 바울에게 그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도 책을 그 어떤 보게 되면 우리 옛날 오복방이랑 건빵 그 보게 되면 배불뚝이 나온 어떤 머리는 벗겨지고 배불뚝이 이런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 정해지는 저기 그 첫 장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도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TV에서 많이 보고 뭐 예수님 못하는 막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어떤 것들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드러났을 때 사람이 모일 수는 있지만 누구지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별로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다시 요한복음 8장 57절에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 그냥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근심을 예수님이 뭐냐 하는 육신을 입으면서요.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완장할 것이냐 이런 어떤 그 근심에 쌓여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이런 측면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58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육신이 있고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있었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야서 2장 보게 되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뭐 그 바닷물의 함기를 정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욥에게 하나님을 대원한 어떤 존재가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고 아는 척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헬라의 에고 에임이라는 말 자체는요, 신적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만 하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보게 되면 이제 그 모세가 바로한테 가라고 하니까 바로한테 가면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당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그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그 히브리어는 하야, 아세르 하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냥 굳이 말하면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거 약간 뭐 그 이게 무슨 맛이냐라고 볼 때 뭐 홍시가 홍시 맛이지 이런 것처럼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다른 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설명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자기 증명이 없어요.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걸 누굴 위해 창조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웃기는 말이지만요. 제가 이거 조금 잘못하면 경솔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심심해서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와 아들만 있으면 얼마나 심심해요. 부부끼리 살면 심심하니까 누굴 낳아요?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아서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키우는 바라는 거예요. 기쁨을 만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말이 진짜 그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시작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누굴 왜 창조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왜 창조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 결혼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결혼해요? 나를 위해서 결혼해요. 자녀를 낳고 난 뒤에는 이제 나를 위해 결혼했지만 자녀를 위해 사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고 성숙해 간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 사람을 창조했지만 창조하고 난 뒤에 창조되어진 피조물을 자기의 자녀로 여기고 자기는 아버지가 되니까 자기와 동일한 자기의 아들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말하는 거예요. 창조를 완성시킨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시작은 항상 자기를 위해 창조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그러면 나처럼 되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말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존재들이 많아지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게 육체를 입고 내가 창조한 그 창조되어진 내 자녀들이 나처럼 살지? 글쎄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보다 나와 같이 사는 어떤 존재들을 보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떤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 자녀를 보면서 누구를 볼 때가 있어요? 나를 볼 때가 있어요. 뭐 손자를 보면서 아들을 연단시킬 수도 있고 뭐 그 자식들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누구를 봐요? 아니 내 아버지가 보이다가 조금 더 있으니까 누가 보여요? 이 아버지도 없어지고 할아버지가 보여요. 내 할아버지가요.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닮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이왕이면 더 좋은 닮음이 되어야 되겠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